일단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시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수요성 공부로 주님 저희를 선택하시고 또 성령께서 구원으로 부르시는 일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공부할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하여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저희가 그맨 처음 이 토픽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주로 토론을 많이 했었고, 예정에 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 그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한 일반적인 서술을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1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의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이르도록 예정한 모든 사람을 또 그들만을 그의 정한 그리고 받는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효력 있게 부르되, 그들이 본질상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부르기를 기뻐하셨다. 그때 그는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밝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결심시켜 선한 일을 위하게 하시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효력 있게 이끄신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기 시작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효력 이끄신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하는 자가 되어 지극히 자유롭게 온다. 이 부분 저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석도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1절 부분 다시 한번 그 요약을 보자면,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아, 또 이런 어려움이 있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을 때좀 본래 하나씩 이렇게 나오게 다 했거든요. 근데 슬라이드 쇼를 시작하니까 여러분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평소대로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만 말씀과 성령님으로 효력 있게 부르신다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 나눴었고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구원으로 부르신다. 요것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이해함과 부드러운 마음과 새로운 의지를 주신다. 이것을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성령의 부르심의 역사죠.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효력이 이끄시는 것이, 주님께 이끌어 주시는 것이 이제 구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효력게 부르시는 것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것이 강요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권적으로 하신다는 표현이 있는데, 또 실제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해서 자유롭게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신앙고백에서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로 이끄신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보면,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수 없느니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얘기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주 예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시면, 여러분 아마 익숙하게 아시는 이름일 텐데요.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말이죠. 복음의 말을 듣고 있었을 때, 그 듣는 중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복음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는 역사의 시점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었을 때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된 것이고요. 아가서 1장 4절에도 이것을 약간 좀 원래 전통적인 아가서 해석은 이런 식의 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육체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주로 얘기를 신학자들이 많이 하는데, 원래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로 봤거든요. 그래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이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신부됨의 성도를 이끄시는데,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은 기뻐 즐거워하며 달려가는 모습, 그러니까 자원해서 기뻐서 자기들 원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10편 3절에도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노다. 주의 권능의 날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인데, 그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래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에 헌신하는 모습은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원해서, 자원해서 나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주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사람들은 주님의 때에 다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는 다올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게 오는 자는,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오는 사람들을 내가 쫓지 않는다, 내쫓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마가복음 11장 28절에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부르시는 건데,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주님께 나오라고 부르신단 말이죠. 나오라 부르시는데, 근데 그들을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때 자발적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란 말이죠.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듣고 반응하도록, 자발적으로 반응한 것을 이제 명하시는 거죠. 그 얘기는 그 사람의 반응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인데, 반응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반응은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께 나와 성령의 생명수를 받는 것을 원하는 자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부르심이 있으면, 오라 하시는 부르심이 있으면 그 부르심을 듣고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 나와서 생명수를 받으라는 거죠. 성령의 생명수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사람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저희가 오늘 좀 이렇게 토론을 할 부분인데,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죄인들이 해방받는 것은, 복음의 교훈을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마음에서 스스로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순종을 할 때, 자원할 때,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다는 거죠. 그 마음의 작용, 의지, 이것은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네 가지 적용 질문을 잠깐 가지고 토론을 했으면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워포인트 정리한 대로 지금 작동이 됐으면 한 개씩 한 개씩 보여줘야 되는데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주님께 나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서 잠깐 다른 질문 안 보시는 것처럼 프리텐드 하시고 언제 어떻게 주님께 나오게 되었는가? 말씀하실 분 없어요? 간단 이거 뭐 트릭 퀘스천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제 스크린에 제일 먼저 나와 계시는 세영 자매님. 언제 어떻게 주님께 나오게 되었습니까?
처음 나오게 된 거를.
주님께 나오게 된 것. 주님께 나오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매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언제 어떻게 주님께 나오게 되었는가?
저는 모태 신앙인데, 굉장히 이렇게 어릴 때부터 뭐 가정 예배 계속 드리고 뭐 그렇게 하다가 계속 그렇게 자라다가 20살 초반에 그때쯤에 이제 계속 그냥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 오다가 약간 뭐 이렇게 갈등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내가 진짜 뭘 믿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가온다는 생각은 못 하고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굉장히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성경을 그냥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몇날 며칠을 성경을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계속 읽기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읽으면서 그때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매번 그렇게 막 외우고 막 그랬던 성경이 정말로 이제 마음에 다가오고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됐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보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믿음, 이렇게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네. 20살 때 성경을 계속 읽음으로써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다. 비슷한 경험이나 좀 색다른 경험들 혹시 다른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지금 다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방금 세영자매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내가 언제 예수님을 정말 믿게 주님께 나와서 믿게 되었는지 그거 생각해 보시면 그때 우리에게 믿으라고, 여러분께 믿으라고 강요한 사람이 있었는가? 이 질문은 남윤 교우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남윤 교우님이 처음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속에 믿게 되었을 때 누가 옆에서 막 믿어야 된다 막 강요한 사람이 있었나요?
저는 믿어야 된다고 강요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믿는다고 했지만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가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되게 포커스가 크게 됐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아는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런 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알지만 사실 내 마음에서 성경을 아는 거나 예수님을 아는 거나 이런 거가 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되게 그런 거가 시간이 가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성경도 보고 이러면서 차차 내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 뭐 그 옆에서 누가 뭐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기회 상황이 돼서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내 삶 속에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때 깨닫게 되셨을 때 이제 남행교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더 알아가고 깨닫게 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붙잡을 게 없었고 그리고 완전히 포커스가 그냥 어느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짜로 180도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믿을 때 뭐 성경은 물론 안 믿었고 성경 책에서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네.
진짜 안 믿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도 거부감 없이 성경이 내 마음속에 그게 내가 언제 거부감을 가졌지 할 정도로
네.
모든 거가 이렇게 다 믿게 된다는 거 믿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 통해서 그런 거가 성령님이 저 인도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고 그러면서 성경 통해서 이제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듣고
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 기간이 꽤 길었어요. 한 거의 7년 정도는 전혀 교회도 네. 다니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애들도 가르치고 다 했지만 제가 그런 거를 없었기 때문에
네.
거의 7년 정도는 굉장히 업앤다운을 한 것 같아요. 신앙이 늘 하나님한테 이렇게 맡기고 산다고 그러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는 내가 이제 업앤다운해서 힘들 때도 있고 그랬는데
네. 네.
이제 말씀에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안 후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고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세영장매님이나 남명교님이나 두 분 다 이제 주님께 나와서 믿게 됐다는 그거를 이제 기억하시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때 본인들이 원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조금씩 중에 나가 이런 분명히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마음에. 그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섬김은 강요된 것인가 자발적인 것인가? 이것은 제 다음 스크린에 계시는 박미영 교우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지금 현재 섬김은 누가 시키거나 하나님 막 억지로 막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원해서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시켜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다 시켜서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이 시켰는데 지금은 아니다.
안 하고 있는데도 계속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제가 막 하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 많이 없었고 주일학교 빼고는 다른 네. 거는 그냥 강요로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하도 옆에서 그냥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네. 아, 어쩔 어쩔 수 없이 했었던 부분이 많았고.
네.
미국에 와서부터, 베델교회 다니면서부터는.
네.
제가 이제 섬기고 싶어서, 제가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 현재도.
그 한국에 계셨을 때, 교회에서 이제,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시키고, 막, 그랬던 것을 기억해 보시면, 그때, 교회에 누군가가 시켰을 때, 그걸 안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셨나요?
안 할 수도 있는데,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제 성격상.
네.
계속 몇 번씩 이렇게 하다가, 미안해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막 하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을 들으면서 하기로 하신 거예요?
네, 목사님이나 뭐, 사역자분들이 계속 이제,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거절을 하면, 내가 또 은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네.
그냥 한두 번 할 때는, 아, 저 못해요, 안 해요, 막 이랬는데, 이제, 한번 하시면 어쩔 수 없이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부연 질문 한 가지만 거기다가 더하면, 한국에서 섬기셨을 때, 박명교님의 마음의 어떤, 그때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 마음의 작용이나 이런 것하고, 이제 미국에 오셔서 누가 안 시켰는데, 이제 섬기게 된 그 마음의 작용이, 많이 달랐어요?
그렇죠. 많이 다르죠.
어떤 점이 달랐어요?
한국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켰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해야 된다, 막 이런 것가 있어서. 네. 누군가가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마음이 좋지가 않았어요.
네.
그냥 이제 여기 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자원했고 하나님을. 네. 일을 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뭐 누군가 불평을 하거나 뭐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네.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일인데요. 누가 뭐를 막 하는데 사실은 원하지 않은데 주위 사람들의 막 강요에 의해서 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로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의 의지로 하게 된 것인가? 뭐, 또 크게 말하자면,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섬김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다른 사람의 프레셔가 없이 내가 스스로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해야 하나님이 순수하게 받으시는 정말 깨끗한 예배고 섬김인가? 양쪽에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오늘 이 토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이든 사람을 통해서는 강요해서 믿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믿고 또 순종하면서 섬기도록 하시는가? 어느 쪽인가를 저희가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이것을 믿게 되는 것, 섬기게 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것을 누구의 액션, 누구의 의지, 누구의 움직임으로 봐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제일 힘든 질문은 우리 속신목 교우님께서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섬기는 것, 믿는 것이나 섬기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셔도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가? 예, 마이크를 켜주시고 한번 석진목 교수님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섬긴 거는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어요. 굉장히 많이 오래 걸렸는데, 아까 그, 남교훈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도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네.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했으면서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의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오랜 동안. 그러다가 그 심령이 약해지니까 연약해지니까 그 당시는 그걸 몰랐죠. 몰랐는데 교회로 발걸음을 스스로 하게 되고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을 거고.
네.
근데 교회로 가고 싶다는, 기도하고 싶다는,
네.
그리고 또 말씀을 읽고 싶다는
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네.
그 철야 기도도
네.
참석을 해봤고 내 스스로 그 전에는 어떤 뭐 교회에서 단체적으로 움직일 때 뭐 성경 말씀을 읽는다든지 그러기 전에는 제 스스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었지 내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심령이 연약해지니까
네.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네.
만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네.
한동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거를 보면은 성령님이 내 마음 움직이지 않으면은 내가 할 수 있던 건 여전히 모양만의 그리스도인으로 지금까지 남아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
그 이후로 변화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분명히 기억하는 거는 내가 막 전에는 안 그랬는데 움직여서 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근데 생각해보면 내 힘으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를 효력 있게 부르셔서 예수님께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조건적으로 하시는 건데 근데 그것은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마음속에 성경을 읽고 싶고 주님께 나아가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게 하고 섬기게 하고 하는 이런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또 자발적으로 하는 걸로 그 하나님의 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로 실제로 저희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이 이 성령이 효력있게 부르시는 부르심의 역사의 열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나서 그 어느 분하고 이제 큐티를 몇 년 동안 했는데요.
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알아가면서
네.
그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성령 하나님과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안테나가 꽂힌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금 뭐 저기 공부하는 것도 지금도 나누는 것도 보면은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네. 어떠리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참을 수도 있고
네.
또 믿을 수도 있고
네.
바라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리스도인들이.
네,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교리 공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게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저의 신앙의 삶 속에 있는 얘기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거가 이게 참 묘미거든요. 제가 예전에 공대 공부했잖아요. 대학교도 학부가 공대였거든요. 근데 공대면은 진짜로 실제적인 거 막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사실 뜬금없는 잡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별로 그렇게 삶에 제가 그 엔지니어링 떠나가지고 신학교 가서 성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서 막 가르고 만들어내고 이런 게 삶에 무슨 소용인가라는 그런 질문 때문이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근데 교리라는 거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의 삶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그렇고 제일 중요하게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니까 이게 쓸모가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쓸모없는 거는 그래 관심이 안 갔었어요. 지금도 못 찬 거죠. 그래서 교리 공부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 저희에게 가장 쓸모있고 실천적으로 중요하게 되는 것들이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 그 처음에 말 알아듣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런 거 골치 아프고 이런 거를 약간 경험하시고 약간 넘어가면은요, 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풀어나가려는 교회의 교인들의 그 수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토픽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뭐냐 보면 전적인 은혜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그리고 특별한 은혜에서만 나온 것이요, 결코 사람 속에 예견된 어떤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사람은 이 부르심에서 전적으로 수동적이어서 성령님으로 살림과 새롭게 됨을 받은 후에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제공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 부르심이라는 거고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성령에 의해 살리심 받았다는 거고, 근데 그렇게 살리셔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걸 하나씩 보면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런 말이 계속 나올 텐데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행위하고 은혜하고가 대조가 되는 거죠. 행위가 아니었고 은혜였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것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디도서 3장 4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도 이제 행위하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 행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시키는데 그 은혜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 새 사람 되게 하셨다, 이거를 대조시키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주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했다. 근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시면 구원을 얻는데 만약에 그 일이 없으면 구원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구원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어야만 가능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보죠. 그리고 8절부터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건 중생이잖아요. 너희는 은혜로,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도 주체가 이제 내가 아니라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바울 사도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무엇이? 너희를 구원한 것이.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먼저 은혜가 있고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 일어난 것이지 눈에 보이는 회심의 역사가 내가 입술 열어서 고백하고 내가 주의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예배하는 내가 하는 것만 보게 되니까 마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는 나의 액션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액션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걸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걸 이제 생각하는 건데요. 여기서 참고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이든 아니면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이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신 걸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 하셨는지를 내가 눈에 보이는 걸 근거해서 내가 이성을 사용해서 추론해가지고 짐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계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주체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삶을 산다는 거죠. 로마서 9장 11절에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서. 똑같은 얘기잖아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는 것이죠. 야곱을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선한 행위, 야곱의 선한 행위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덕지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것이다. 그 부르심이 성령의 은혜에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 얘기는 영이 있어야 성령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성령께서 복음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깨닫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냐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성령이 먼저 계셔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거주하심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고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는 우리는 죽어 있었다는 것이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디도서 3장 4절에 보시면 아까 얘기를 나눴던 건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셔서 하신 것이란 말씀이고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 또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하나님의 액션이잖아요. 하나님의 결정이고. 그런데 그것의 결과는 주님께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 있고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사람의 액션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저희가 얘기를 할 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근데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의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박미영 교우님이 한국에서 교회에서 이제 막 시켜서 섬기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켜서 섬길 때 미영 교우님의 의지가 사용이 안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그 상황에서는 저항할 수가 없는 목사님이 세게 말씀하셨던 점들 저항할 수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 느낌에 아, 나 싫은데 왜 자꾸만 이렇게 시키지 이런 느낌도 못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저항할 수 없이 끌림을 당해서 믿게 되는 건데 그게 다 내가 믿는 걸로 내가 경험이 된다는 거죠. 의지를 사용해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시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행할지라. 응답이 있다는 거죠. 행하게 하시는데 너희가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행하는 순종도 사실은 성령께서 순종하게 하시는 거고 응답하게 하시는 것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 5장 25절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게 하시면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요. 요한 1서 5장 1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사람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가 먼저 나왔지만 이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먼저 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이제 적용 질문 가지고 토론을 잠깐 해보면 내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섬기는 모든 것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은 홍정희 사모님, 홍정희 교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섬기는 모든 것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것, 내가 한다고 생각되는 것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없다.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을 믿게 된 것도 정말, 이렇게, 저의 힘으로가 아니라, 저의 의지로가 아니라, 이렇게, 딱 만나 주셨던 그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주님을 믿음으로써 모든 섬기는 일 중에는 순종으로 또 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저희 남편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불순종한 부분은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모든 것 중 모든 그 섬기는 것 중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도.
그러면 좀 비슷한 질문인데 약간 뒤집어서 얘기를 반대 것을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주님 안 믿고 아까 이제 남편을 부르시는 것에 불순종하는 것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주님을 안 믿고 순종 안 하고 섬기지 않는 그 모든 것 중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불순종에서는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저희들의 그 고집과 욕심과 이걸로 불순종을 했었던 것 같고 그 외에 섬기는 모든 것 중에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일을 했지만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고 보람이 있었고 감사함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질문에 대한 것을 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는데 예, 얼굴이 안 보이시는 김기현 자매님, 장기현 자매님,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고 신앙에 있어서 게으르게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말씀하실 수가 있다면?
게으르게 하는 이유요?
순종 잘 안 하고 자꾸만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뭐 이런 거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아니면
하나님으로 멀어졌다는 게 무슨 의미세요?
예배 열심히 참석 안 하고 마음에 마음에 더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하실 때
부족하시니까.
예, 마음에 하나님 따라가려는 마음보다는 세상 것에 자꾸만 이렇게 막 유혹받거나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순종하게 된, 예, 말씀하세요.
저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게으르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게으른 거 말고 좀
예.
예, 하기 싫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만드는 것들을 그럴 때가 어느 때는 제가 뭐 예배를 좀 오늘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가 있고 아니면 오늘은 좀 주일학교 안 하고 싶을 때 찬양 안 하고 싶은데 그런 때가 있을 때를 보면 항상
네.
저의 삶이 너무 바쁘고 지쳐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삶이 너무 바쁘고 지쳐 있을 때.
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 삶을 살아갈 때
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이렇게 위로를 받지 못할 때,
네,
네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지쳐 있을 때, 정신적으로 막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네.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지쳐 있을 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도 하지.
그러면은 그렇게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놔야죠. 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내가 더 뭐 나의 커리어나 내 돈 버는 거나 이런 거에서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돈 버는 것과 커리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그걸 놓아야 가능하다?
요즘에 저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온 세상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질문을 여기서 저희가 약간 해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저희가 계속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믿게 될 수 있었다 이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은 성령님이 은혜로 역사하셔야 이 크리스천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살게 된 다음부터 이제 주님 알게 된 다음 그 순간부터 이제 신앙인으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사실은 좀 오늘 토픽에다가 좀 부가적으로 더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넌지시 제시해드리는 것은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주어있는 사람들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100% 성령님만 역사하셔서 시작하게 된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중간에 이걸 씨름해가면서 살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가를 기억하면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 좀 더 제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내가 언제 어떻게 믿게 되었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신앙에서 내가 뭘 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답을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00% 내가 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내가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아니 오히려 내가 하는 건 모든 게 다 결국은 그것도 성령님께서 하게 하셔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맨 처음에 중생했다는 그때 순간을 생각해보면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육신으로 마치겠느냐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설교 말씀 때 들었던 걸 생각해보시면 그래서 기현 자매님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삶이 정말 힘들 때 예배드리기가 싫고 지금 찬양까지 맡았는데 예배드리기 싫다 그러면 그럼 설교하기 싫은 저도 안 나고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 지금 고민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기원자매님이 어떻게 하셔야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여기서 진짜 이유는 아니면 반대로 하자면 이건 어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섬기기 싫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유를 제거하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남편을 멀리 떠나보내면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아니면 나의 커리어의 문이 잘 뚫리면 기도하면 어때요? 조금 방향을 달리 해보자는 거. 기도한다는 거는 남편 나 더 이상 괴롭히지 말게 해주세요. 커리어 잘 뚫리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내가 처음 믿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라는 그런 부르짖음 아닐까요? 우리의 응답 아닐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커리어나 남편이나 해결 안 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참 오해는 마십시오. 저기 아론 집사님 참 좋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힘이 항상 똑같을 순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힘이 항상 똑같을 순 없다.
그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다 무릎이 깨져서 아파할 수도 있고,
네.
그러기도 한데, 그럴 때일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거는 네.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은 변하지 않죠.
살아가는 방법이,
네.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또,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달라고
네.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한다고 그게 금방 넘어져 있던 게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 네. 옛날에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이 그를 믿어줬기 때문에 의인으로 여겨서 살아가지만 그 자기의 삶 속에서
네.
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또 변명할 수 있었고
죄도 많이 졌죠. 예.
있었고, 예. 예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뭐 기도할 수도 있고 그때마다 또 그 항상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네.
정말 너무 힘들면 기도도 사실 못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 거를 우리 삶에서 인정을 해야 네. 되지 않을까.
인정해야죠.
너무 정말 그 뭐야 옛날에 그 천주교인들이 그 뭐야 그런 데서만 그렇게 하듯이 그 일반 그 성도 일반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살아가면은 정말 너무 삭막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게요?
삶이 그렇게 그 뭐야 물론 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바라보면서 그거로 저기 정말 그 모범적인 삶을 살면은 좋지만 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의 삶이 또 그렇지 네.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네. 때로는 그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얻고 또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네.
그런 과정을 다 그게 하나의 그 과정이 아닐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네. 가는 그 길도 그런 네. 그러면서 가는 과정이 아닐까.
네.
맞아요. 제가 오늘 8시에 일이 끝나서 집에 와서 눕고 싶었지만 이 성경 공부에 효력 있는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너무 사모한 궁금한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되게 힘들고 이렇게 석교님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지쳐 있을 때도 있고 너무 은혜 받아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힘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가 찬양하기 내려놓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래서 삼기에서 예. 마음이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나, 그 순간은 아니어도 그 다음에 알게 되기 때문에
네, 네.
한 번 잡은 그 끈은 놓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예수님이 놓질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석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근데 동의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기도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이라는 말을 쓰면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생각의 방향이 기도하면 되니까 이 반대는 그러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섬기기 싫을 때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는 액션이나 생각을 취하든 아니면 게으르게 하기 싫어요라고 말을 하든 눈에 보이는 내가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 나한테는 들어오고 있지만 이 뒤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과정이고 그 처음에 효력 있는 부르심은 순간이었지만 지금 과정이잖아요. 근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제대로 생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딴 거를 딴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거 액션 말고 내가 하는 액션 중에 그래도 가장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행위 중에 한 가지가 기도하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기도라는 것의 장점이나 그거의 특징은 한인교회에서 기도라는 말을 할 때 가지는 부가적인 그런 이미지가 해를 주는 게 좀 많은데 기도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과 장점은 내가 연약하고 내가 잘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그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기도 안 해서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그 말의 권면이나 지적이 굉장히 기도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네가 기도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기도를 하라 그런 것은 당신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그러니까 인간이 하고 있지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말을 저희가 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약간 그 저기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교회 생활할 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뭐 교회에서 오래 있었지만 교회 참 나오기 힘들게 만드는 게 그 뭐 안 하니까 그렇지라는 사람들의 그 말이나 무언의 정죄 같은 거?
그런 거 많아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 뭐 은혜 이런 거하고 그 개념하고 사실 들여다보면 굉장히 상반된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네가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정죄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저희가 좀 교회에서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도하라는 서로에게 기도하라는 권면을 계속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권면을 하는 모습이나 이유가 당신이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라는 정죄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은혜의 제시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데요. 일단은 선택된 유아들 너무나 재미있는 토픽은 다음으로 미루고요. 선택된 유아들 다음번에 저희 그거 얘기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 같이 하기로 하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께서 저희 부르셔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을 저희가 믿고 저희까지 왔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하는 저희들에게 힘든 때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지라고 생각되는 그런 때가 있을 때마다 저희로 하여금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에 특별히 그 은혜라는 부분을 저희가 마음속에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근데 내가 기쁘게 하게 됐다는 것을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저희에게 많이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느 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